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년 12달 중에서 새가족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5월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맞이하는 인사를 하게 되고 꼭 하는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변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은 6장, 7장에서는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6장, 7장에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8장에는 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인 특별히 오늘 1절부터 앞에 나오는 9절까지는 은약궤가 안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은약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은약궤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궤란 말이 상자란 말이죠.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큰 상자가 아닙니다. 가로가 한 1m 25cm 정도, 1m 20, 세로가 한 75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75cm. 그러니까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그럼 왜 상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은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겠다. 즉 의자에 앉으실 때 이게 발판 있죠?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겠다. 은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은약궤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은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다, 성전에 안치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자,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서 구름이 가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다. 연기가 가득했다. 이게 뭐냐면 구름이나 연기란 말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연기가 빽빽하게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약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은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은약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석조 건물이라고 그랬죠. 돌로 만들었고 가운데는 백향목을 대했고 그 안쪽에는 황금으로 다 돌렸다. 천정도 황금, 벽도 황금, 바닥도 황금. 70개의 등불에 의해서 화려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은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 은약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앞장서서 성전에 이 은약궤를 안치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인 무리,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무리 혹은 사랑방, 교회학교 이 무리가 바로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교회 건물 크게 지었다, 예배당 크게 지었네, 멋있네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군중일 뿐입니다. 그죠? 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랑방 모임 마찬가지고 남녀 성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임에 없다면,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남성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동창회나 반상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을 때 삶이 형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방해했습니다. 방해하고 못 살고 짓밟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계속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이삭 당신은 뭔가 특별하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야곱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굉장히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형 혼자서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와도 무서울 텐데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급해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형의 마음이 변해요. 달려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팍 끌어안고 목을 졸라 죽였더라가 아니고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깨어진 관계가, 원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80세. 80세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0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많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감이었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그했을 때 그러한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게 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죄를 덜쳐내시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력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단시간 만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만나도, 사람들이 만나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동네 길가에 노란 차가 섰습니다. 유치원 자동차에 유치원 차 노란 차가 딱 서고 문이 열리고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한 명이 딱 내립니다. 그리고 저쯤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만은 할머니! 그럼 팍 뛰어가서 팍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고 막 좋아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서로 손잡고 흔들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야, 저 꼬마가 할머니를 참 좋아하는구나. 할머니가 저 꼬마를 참 좋아하는구나.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바닷가에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부부가 앉아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는데 부부가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요. 함께 있어서 편안하지요.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오랜만에 친구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떠들고 얘기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런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집사님 중에 세상은 다 허무하다. 내 혼자밖에 없다. 인생은 내 혼자밖에 없다. 남편도 필요 없고 아들, 딸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은 혼자 산다. 허무하다. 그리고 맨날 잠만 자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외로움에 빠져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나에게 말씀하,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멀리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내 이름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죠? 연거라,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 내 생각을 아시네, 내 형편을 아시네,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 이야,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랬더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집사님이 외로움을 이기게 되고 우울증을 이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었냐?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큰 감동과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놀라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아실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고 바다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내 새끼만 사랑해. 내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우리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흉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구나. 오죽하면 태평양 바다보다 우주보다 넓다 그러겠습니까? 이야, 넓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늘 실패하며 살지만은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따뜻하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만났을 때 춤을 추었어요. 옷이 찢어지도록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죠? 춤을 추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과거적이란 말은 뭐냐면,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건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을 치료하시고, 과거에 받은 상처, 실패를 치료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걸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만나주세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아픈 거 치료해주시고, 내 병든 몸을 치료해주시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힘써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미래적이라면 뭐냐 하면요, 현재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슬픈 이야기 하나 있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이었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을 준비했던 맹지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맹지혜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 직전에 암이 발생해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선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놔두고 가니까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두려워했고 슬프했습니다. 그런데 소천하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나니까 이 명제 선교사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살은 다 발랐지만은 뼈만 남았지만은 얼굴은 환하게 피어나면서 이제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소망이 찾아왔어요. 아,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해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력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몇십 년 다녔다든지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다 껍데기들이 많아요. 껍데기. 기독교인 껍데기. 성경 들고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 내가 장로니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단순히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내 성품이 바뀌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용기를 경험하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친한 친구 있습니까? 친한 친구 있으세요? 9명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친구도 없으세요? 다 친구 있으시죠? 예, 그 친구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다가 같이 공부하다가 오며 가며 만나서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이. 그 사람과 우리 사이는 친밀함이, 친구와 내 사이는 친밀함이 형성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장이나 대통령하고 친해지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장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고 친밀함을 누린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임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군인이든 왕이든 간에 다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듯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로 주인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여행을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앉았어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목적지에 가면 각자가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제 만나느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건 생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언제? 성경 읽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정신 차리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아픈데 고쳐주세요.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이제 구할 건 다 구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야,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게 기도의 종착역이고 목적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아이고 가사가 참 좋네, 곡조가 참 좋네,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보고 갈망하세요. 그럼 우리는 찬양하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모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육계는 많은 분들이 사명 감당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유리창 닦는 분이 있어요. 유리창 닦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변기 닦다가 하나님 만나지요. 그죠? 의자 닦다가 하나님 만나지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 졸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얘기해도 상대방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밖에 경치 보고 있으니까. 신문 보고 있으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물어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도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책이나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데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져 오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세요. 나하고 좀 얘기하자.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야, 그 돈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이고, 그 인간 어떻게 하지? 아, 일상생활에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요. 때로는 또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청각, 듣는 기능, 영적인 청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는요, 제가 가진 생각을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전달하고 있죠. 그죠?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이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에 전달되지요. 그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렇죠, 그죠? 혹은 문자, 글자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 혹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되 말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나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가 없어요. 소리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세요. 생각이 떠오르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우리 마음에 갑자기 평안을 주시고 지금 막 빛이 산더미 같은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경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청각에 민감해야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의 움직임에 민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니까. 물론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주장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온 종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 때뿐만 아니고 길을 갈 때나 직장에서나 차를 탈 때나 지하철에서나 사람 만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초청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니고 우리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죠? 슬플 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외로울 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두려울 때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왜요?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40일에 그 서울 마포구에 가면 망원 한강공원이 있죠. 거기서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대회 이름이 멍때리기 대회.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게 살아가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TV 뭐 온갖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 몸도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어보자. 이게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멍때리기 대회. 몇 명이 왔느냐? 약 4천여 명이. 4천명이 대회에 참석했대요. 예선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또 1등하면 국제대회에 또 나간대요. 그게 뭐 하느냐?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면 안 되고 책 보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잡담하면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대회. 예. 이제 몸도 쉬고 생각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쉬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쯤은 한 10분, 20분이야 그렇게 멍하게 있는 게 좀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사람이 그렇게 멍하게 오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멍하게 있으면 마치 잠을 많이 자는 것처럼, 사람이 잠을 많이 자게 되면요, 계속 잠만 자면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죠? 똑같은 현상이, 잠을 너무 많이 계속 자는 사람처럼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얘기했어요. 즉 멍때리기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있으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지요. 몸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져봤지만은 권력이 복이 아니더라. 사람들은 돈이 복인 줄 알고 돈에 목숨 거는데 돈이 복이 아니더라. 편안하게 살면, 좋은 집에 살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진짜 행복해지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